여러분은 하나의 씨앗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예, 오늘 이제 좀 가을이 거의 지난 것 같, 아니죠, 여름이 지난 것 같아요. 거의, 예, 가을이 온 것처럼 아침에 쌀쌀한데, 예, 또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아, 오늘 그 예배 에 대한 시리즈 우리 두 번째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 말씀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름을 좀 달리 표기하긴 하지만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냥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세인 어거스틴,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입니다. 흔히 어거스틴을 서방교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논의들은 결국은 어거스틴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뭐 저처럼 그 목회를 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 말고 여러분 같이 그냥 신학을 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거스틴이 기억되는 것은 아마 그런 걸 것 같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그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AD 354년에 이교도 아버지와 그리스도인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354년. 그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좀 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구약의 성경 말씀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그가 다다르게 된 종착역이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예. 그래서 마니교에 있으면서 아직 여전히 종교적으로 좀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삶,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는 굉장히 그런 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거스틴은 마당을 걷고 있다가 집어들고 읽어라, 책이는 뭐가 되겠죠, 집어들고 읽으라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성을 듣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가까이에 있었던 성경을 집어들고 읽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거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펴면서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게 어거스틴에게서 비롯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집어들고 그냥 펴서 읽었습니다. 읽었더니만 그때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13절과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나중에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야기하기를 더 읽을 필요도 없었고 바로 확신의 빛이, 신앙에 대한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386년의 일이고 2년 후인 388년에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430년 죽을 때까지 주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사에서 너무나 큰 그 신학적인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책 가운데 대표적인 두 책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개인적인 어떤 여정을 그린 것인데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우리 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이 온 우주를 두 개의 도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성과 사탄의 도성, 하늘나라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예루살렘과 바빌론. 결국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이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유한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도성으로 나뉘는 것은 그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는 바로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키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은 어떤 거룩한 이미지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념과도 분리되고 신념이나 믿음과도 차이가 있는 그냥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냥 감정이고 욕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감정이고 욕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일본어 그 오타쿠라는 일본어 들어보셨죠? 저 오타쿠. 특정 대상에 집착하고 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 대상에 집착하고 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 오타쿠가 변해서 한국에선 뭐라 그러죠? 덕후라 그러죠. 덕후. 그래서 뭐 요즘 찾아보니까 덕후질을 한다. 뭐 이렇게 어떤 것에 집착하고 열광하는 것을 갖다가 덕후질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상마 형제 그런 거 있습니까? 덕후질하는 대상. 병적이고 병적으로 집착하고. 박지우 말고. 형님 막 병적으로 집착하고 이런 거 말고.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뭐 이렇게 덕후질을 한다 그런 걸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피규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도 있고 뭐 그 덕후질을 하는 대상이 다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뭐의 덕후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뭐의 덕후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저는 내년에, 제가 산회를 가야 되는데, 그 펄밋을 받아야 되는, 펄밋을 신청하는 날짜를 내년 건데 지금 달력에다 딱 적어놓고, 그때 0시가 딱 되면 신청하려고 딱 달력에, 구글 칼렌더에다가 딱 적어놨습니다. 펄밋을 받아야 하니까. 예. 네. 그 펄밋 한 장에 집착하는 저는 덕후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덕후질을 하는 게, 사람들이 덕후질을 한다, 덕후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성이나 지식이나 신념의 이슈일까?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요즘에 아이돌 보니까 뭐, BTS, 뭐, 무슨 뭐, 에이핑크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는 어떤 한국의 남자 연예인을, 쫓아서, 그쵸, 뭐, 이렇게 현해탄을 건너서 한국까지 오시는 일본의 중년 아줌마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과연 저 남자 연예인을 쫓아가는 게 이념적으로 옳고 신념적으로 옳아서 저렇게 오는 것일까? 아니죠.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타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고 감정이고 욕망입니다. 그것들은 이성이나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죠. 15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의 덕후라고 하는 그 덕후질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것은 결국 사랑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원동력이라는 거죠. 사랑,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욕망, 저 감정,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배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결국 예배란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용주의를 버릴 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그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으라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찾는 것이 그저 그런 것이니 결국 우리가 찾게 되는 것도 그저 그런 것일 때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배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대하는 예배가 그저 그런 것이니 경험하게 되는 예배도 그냥 그저 그런 예배일 때가 많다.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뭐 그냥 one of the Sunday. 기대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배도 경험하게 되는 예배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배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왜 덕후 수준이 아닐까? 왜 예배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을까?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수준에 우리는 왜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씩 학교의 예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보고 신념적으로 보고 환경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뭐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 오늘도 찬양 인도자는 여전할 것이고 오늘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예배 요소들도 그냥 그럴 것 같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배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 나는 별로 기대가 없어 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걸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예배에 대한 열망, 갈망,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아침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뭐 합리적인 인간, 뭐 이렇게 우리 라틴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써서 호모 rationale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호모 파베르 이렇게 얘기하죠. 도구적인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호모 루덴스겠죠. 놀이하는 인간. 난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다. 난 호모 루덴스면 좋겠다. 그 외에도 인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네, 호모 리터지쿠스. 리터지가 예전이라고 하는 리터지가 여기서 나온 거죠. 호모 리터지쿠스. 결국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욕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예배하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예배하는 인간은 결국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 모든 바램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왜곡되고 그 욕망이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욕망,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사랑,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그러한 감정,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문제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가 인간의 죄를, 인간의 문제를 규정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결국 무엇을 사랑하느냐죠. 죄의 본질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은 욕망입니다. 사랑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인간, 호모 리터지쿠스는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하지만 잠깐 동안만 채워지는 이 욕망을 독일어로 젠슈흐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젠슈흐트. 혹시 독일어 무척 잘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젠슈흐트라고 합니다. 독일어에서 젠슈흐트는 무엇을 동경한다, 무엇을 사모한다, 무엇을 갈망한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인간이 이 욕망을 처리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S. 루이스에 따르면은 바보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면 욕망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쯤 되어서야 아, 내가 삶을 허비했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람을 젠슈트를 쫓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낫습니다. 두 번째의 사람은 분별이 있는 사람인데, C.S. 루이스에 따르면 분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향하는 욕망이 계속 솟아오른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한다는, 그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은 그 사람이 분별이 있다라는 것은 욕망이 계속 솟아오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C.S. 루이스가 제시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욕망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억누르지도 못한다면 결국 세 번째 해결 방식, 그리고 최종적인 해결 방식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면, 계속 욕망을 주저앉힐 수 없다면 우리가 뭔가 다른 차원의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C.S. 루이스의 제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다른 세상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올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배워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 연말쯤부터 시작해서 마련해 놓고 있는데, 결국 그의 나라라는 것은, 그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세상인데, 그 다른 세상은 저기 멀리 보이지 않는 딴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속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속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속 사회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오늘 설교를 시작한 어거스틴에 따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도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자신들의 신분을, 아이덴티티를 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성이나 신념이나 믿음에 앞서서, 네, 무엇이요? 바로 욕망이, 사랑이, 젠슈트가 우리가 정말로 저 다른 세상에, 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고 싶은 바로 그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Lex orandi, Lex credendi라는 말이 있습니다. Lex orandi, Lex credendi.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그렇죠? 아마 오란디 하면은 뭐 오라토리오 뭐 이런 것이 연상이 되겠죠. 크레덴디, 아마 크레도가 상상이 되겠죠. 신경이라고 할 때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이념과 신념으로 믿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기 전에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프로세스가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망이 솟아나와서 그것을 예배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대로 이성과 믿음보다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욕망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 결국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지만 사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다른 것이고, 이 순간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예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예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겉은 회칠한 사람처럼 멀쩡하지만, 하얗게 장식한 사람처럼 장식한 사람처럼 멀쩡하지만 그러나 속은 회개할 것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Draw me close, 이와 같은 유명한 찬양을 작사 작곡한 유명한 찬양 인도자인 앤디 펄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곳이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는데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결국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욕망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배는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거룩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모습을 보던 이사야, 바로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던 그 이사야가 회개하죠. 회개의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죠.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줄 부집개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그렇죠? 이사야의 존재를, 입술을 정결하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사,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인간이죠.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이사야는 자기가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성전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예배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죠. 예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존재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내어주었을 때 이사야가 정결하게 되었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의 진짜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욕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문 밖으로 뛰쳐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처럼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빈야드 교회를 시작하신 존 임버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참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도록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능력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사랑,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어그러진 욕망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을 용서와 긍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인간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이고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케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다시 조정해서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서 하나님을 향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42편 2절의 구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망하니,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뵈올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되짚어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어거스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어거스틴의 유명한 구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노년의 참회록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완전히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완전히 안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